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개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에 대해 미국 입국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자 아랍 국가들로 구성된 아랍연맹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흐메드 아블게이트 아랍연맹 사무총장은 아랍 국가 국민의 입국을 막고 시리아 난민의 수용을 유보하는 이러한 조치들은 정당하지 않다며 미국 정부는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입국 금지 대상 7개국에 포함된 이라크는 오늘 의회에서 미국인의 이라크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복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이 발효되면 현재 이라크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인 구호요원들과 계약업체 직원, 언론인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7일 시리아와 이라크, 이란, 예멘,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국가들의 국적자들에 대해 90일간 미국 입국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자국 주재 미국 대사 등을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랍연맹 22개 회원국 가운데 이번 행정명령에는 4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시리아 동부 데이르 에즈루에서 정부군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ISIL은 최근 며칠 데이르 에즈루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인 뒤 지난 주말 전략 거점인 정부군 공군기지를 장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리아군 병사와 ISIL 반군 수십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공군기지는 시리아 정부가 데이르 에즈루에서 마지막으로 장악하고 있던 시설로 데이르 에즈루의 일부 주거지역은 여전히 정부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살만 알 아지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시리아와 예멘 내 안전지대 설치에 합의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어제 두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지대 설치에 대한 살만 국왕의 지지를 요청했고 이에 살만 국왕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전쟁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구상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합의라고 맹비난한 이란 핵 합의에 엄중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캐나다 동부 퀘벡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어제 무장괴한들에 의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 6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지만 이들의 신원이나 범행 동기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퀘벡 이슬람 문화센터 대표는 총격 당시 신도들은 저녁 기도회를 위해 사원에 모여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이번 총격은 이슬람교도에 대한 테러 공격이라고 비난하고 캐나다는 다양성과 종교적 관용을 가치로 여기는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이슬람 사원에는 지난해 6월에도 출입문 앞에 돼지 머리가 놓여진 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편 어제 총격 사건 뒤 미 동부 뉴욕의 빌드 블라시오 시장은 경찰이 시내 이슬람 사원들에 대한 특별 보호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예멘 내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 대한 공격 과정에서 특수군 요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성명에서 해군 최정예 대테러 부대인 SEAL팀 6가 예멘 중부 알바이다주 야클라 지구를 급습해 알카에다 연계단체 요원 14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전에 투입된 미군 항공기가 불시착하면서 추가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은 특수군의 첫 예멘 기습작전 몇 시간 뒤인 오늘 새벽 무인기를 출격시켜 알카에다 요원 2명을 추가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정치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의 법률 자문관이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교국가 미얀마에서 소수계인 이슬람교 신자였던 코니 자문관은 어제 양곤 공항에서 괴한의 총에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범행 직후 달아나기 위해 택시 운전기사에게 또다시 총격을 가한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월 30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양국 간 공동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의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120일 동안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된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탈북 난민들도 앞으로 넉 달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북한은 내일 오전에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7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에서 5m, 서해북부는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첫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두 지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양국 간 공동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30일 오전 전화통화를 갖고 미한 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 등에 대해 30여 분간 논의했다고 한국 국무총리실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황 권한대행과 전화통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며 미한 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100%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며 양국 강요 등 관계 당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전략을 놓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번 주 이루어지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동맹의 연합 방위 능력 강화와 북핵 공조 방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확장 억제나 전면적 군사 능력을 활용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굳건한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며 양측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공동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 새 행정부 인사들이 다양한 계기를 통해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맹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60여 년 동안 군사와 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와 각종 지구촌 현안들을 상대로 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성장한 양국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자고 기대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위협을 높여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양국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기반을 둔 확고한 대응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감행할 경우엔 미한 공조에 기반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매티스 국방장관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당국이 긴밀히 협력하자고 답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조만간 만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통화를 통해 국회 탄핵으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미한 두 나라의 최고위급 소통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한국의 정치 상황이 불안정하지만 이번 통화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공동의 억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한 뭐 이런 걸 통해서 역시 북한의 핵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위협 그리고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한미동맹의 중요성 이러한 것이 아무래도 통화를 하게 만든 그런 원인이 아닌가 싶네요.
중국의 반발로 외교적 쟁점이 된 사드 배치에 대해선 이번 통화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데 재차 공감했다는 분석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사드 배치가 조기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트럼프 정부의 생각이고 매티스 장관의 방안을 통해서 그것을 조기에 관철시키겠다. 그런 차원의 입장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다음 달 2일 한국을 방문해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매티스 장관의 방안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라는 점에서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미국에 갖는 중요성과 굳건한 미한 동맹의 필요성이 반영된 행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제재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오는 2월 28일까지 이행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결의 2321호를 채택하면서 회원국들의 90일 안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제출 시한을 약 한 달 앞둔 25일, 안보리사나 1718 대북제재위원회는 2321호 이행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공개하고 회원국들이 이행보고서 제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행보고서는 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이 각국이 완전한 이행 의무를 다하도록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이 일부 회원국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은 각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시간에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과 함께 공개된 11쪽 분량의 체크리스트에는 총 10개 항목 약 40개의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조치와 관련한 항목에는 각국이 자국 금융기관이 북한의 사무소나 지점,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했느냐는 질문이 담겼습니다.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은 오는 2월 28일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전문가 패널과 함께 각국의 이행보고서 제출을 독려해왔습니다. 지난해 3월 채택된 2270호의 경우 27일 현재 모두 72개 나라가 제출한 75개의 이행보고서가 공개된 상태입니다. 2006년에 1718호 이행보고서 제출국보다는 약 20개 나라가 적지만 역대 5개 이행보고서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앙골라와 부룬디, 모리셔스, 세네갈, 베냉 등 9개 나라가 처음으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나라의 숫자를 93개에서 84개로 줄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We welcome ac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ully implement UNSCR 22.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2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완전히 이행하고 안보리 결의와 국제 의무를 위반한 북한에 책임을 물리기 위해 취한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질산 암모늄과 원심 분리기, 항공, 해양 관련 장비 등 핵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는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최근 외신들과의 회견을 가진 뒤 여러 매체들이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매체는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의 정권 교체를 대북 정책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26일 북한의 붕괴 단서들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25일 서울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의 민중봉기 발언과 최근 북한 내 변화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태 전 공사가 회견에서 북한 엘리트들 사이에 불만이 커지고 있고 김정은 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한 건 북핵 문제의 선택의 폭이 제한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희소식이란 겁니다. 특히 장마당 확장으로 돈주들의 자금력과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까지 바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정부를 무능력하고 잔인한 정권으로 보고 있고 정부가 아닌 사적인 수입에 의존해서 자생력이 생기면서 김정은 정권의 통치를 회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 영화와 드라마,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들의 유입으로 보다 많은 북한인들이 한국인들의 진정한 삶의 수준을 보면서 김 씨 정권의 선전에 대한 냉소주의가 만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그러면서 이런 모든 상황이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북한 정권의 붕괴를 재촉하기 위한 기회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한국 통일부 장관이 지난주 고위급 탈북민 망명이 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북한의 엘리트들에게 탈북을 장려해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고 과거의 범죄도 면제해주겠다는 약속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강제 노동과 처형 협박이 여전히 민중 봉기를 막기에 충분할 정도로 섬뜩하지만 순회분의 분열은 평양에 대체 정부를 세울 기회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문은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정권 교체란 분명한 대북 정책 목표를 세우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카리스마가 있는 태용호 전 공사를 북한 망명 정부의 대변인으로 추대해 북한인들의 노예 같은 삶을 끝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도 25일 태용호 전 공사와의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북한의 장기적인 미래가 없다란 제목을 달며 그의 정권 붕괴 발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신문은 김정은과 고위관리들 사이에 연대감이나 충성심이 없고 고위관리들은 체제가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 태용호 전 공사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 신문과 BBC 방송 등 다른 외신들 역시 북한 정권의 미래가 없다는 태 전 공사의 발언을 자세히 소개하며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비오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10여 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를 떠돌다가 미국에 도착한 탈북 남성의 사연이 최근 미국의 한 외교 전문지에 소개됐습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와 북한이 최근 불법 체류자 송환 협정을 체결해 러시아 내 탈북자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Foreign Policy가 두 차례 탈북과 강제 북송, 중국과 러시아에서 10여 년간 불법 체류 생활을 뒤로하고 지난해 말 미국에 도착한 탈북자 김모 씨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이 잡지에 따르면 김 씨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고아가 됐고 먹을 것을 찾아 중국으로 탈출했습니다. 중국에서 8년간 일하며 숨어 지내던 중 러시아로 가면 난민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중러 국경을 넘으려 했지만 붙잡혔고 북한으로 송환돼 노동 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수용소에서 30명의 수감자들과 함께 탈출을 감행한 김 씨는 얼어붙은 강을 건너 다시 중국으로 넘어갔고 중국에서 건설 일을 하며 지내다 2013년 블라고베셴스크 부근의 아무르 강을 건너 러시아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국경에서 러시아 국경 순찰대원에 잡혀 4개월 동안 구치소에 감금됐고 재판에 넘겨져 미화 165달러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면제됐습니다. 재판정 바깥에서 북한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본 러시아 인권단체 시빅 어시스턴스 변호사가 김 씨를 빼돌려 모스크바로 이동시켰습니다. 김 씨는 모스크바의 한 식당에서 일하며 러시아 당국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북한으로 돌아가면 총살당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네 차례 거부됐다가 2016년 5월 마침내 1년짜리 임시 난민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 씨를 도와온 시빅 어시스턴스는 서방 국가들의 그를 받아들여줄 것을 요청하다 국제이주기구 IOM의 도움으로 미국행 주선에 성공했습니다. 3년간 러시아에서 북송의 두려움 속에 지내던 김 씨는 마침내 지난해 말 모스크바 세레메티에보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김 씨는 텔레비전을 통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지켜보다 눈물을 터뜨렸다고 Foreign Policy는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자신이 미국에 망명하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김 씨는 이 잡지에 자신이 여전히 북한을 그리워하고 있으며 언젠가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미국행을 도운 시빅 어시스턴스는 러시아 극동 지역과 시베리아에 불법적으로 숨어 지내는 탈북자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04년에서 2014년 사이 러시아에 망명을 신청한 북한인 211명 중 2명만 망명이 승인됐고 1년짜리 임시 망명을 신청한 170명 중에는 90명이 승인됐습니다. 시빅 어시스턴스는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범죄인과 불법 입국자, 불법 체류자 송환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김 씨와 같은 탈북자가 러시아에서 서방 국가로 망명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탈북자에 대한 망명 허가가 나기 전에 북한으로 송환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시빅 어시스턴스의 스테블라나 간누슈키나 회장은 북한과 맺은 러시아의 모든 조약은 러시아의 도움을 청하러 온 이들에 대한 범죄라며 옛 소련 시절처럼 러시아가 사람들을 고문과 죽음의 상황으로 넘겨주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의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120일 동안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탈북 난민들도 앞으로 넉 달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명한 이 행정명령을 통해 시리아 난민의 미국 입국을 무기한 금지했습니다. 또한 이른바 특별 우려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도 90일간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120일 동안 중단하도록 했고 2017 회계연도 난민 수용 인원을 5만 명으로 제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발표 120일 후에 미국의 안보와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마련됐다고 판단되는 나라의 국민들에 한해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탈북 난민들도 적어도 앞으로 4개월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습니다. 탈북자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단 한 명이라도 탈북 난민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우려하지만 탈북 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it's going to impact what we're doing because there's nobody there's hardly any people are trying to get resettled here because
미국에 오려고 하는 탈북 난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9명이 미국에 처음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모두 211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해 연평균 20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이 한 명도 없는 등 3, 4개월씩 단 한 명의 탈북 난민도 미국에 들어오지 않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숄티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탈북 난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He's concerned about terrorist groups infiltrating, which they've already said they were going to do.
숄티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열린 국경과 관대한 난민 정책을 악용해 미국에 침투하려는 테러 단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 개발계획 UNDP가 지난해 북한에서 미화 30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은 다음 주에 정기이사회를 열고 유엔 개발계획의 올해 대북사업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개발계획 대변인실은 27일 VOA에 지난해 북한에서 계속 벌여오던 네 가지 사업을 중점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해 미화 30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했다며 주로 식량 안보와 농촌 지역 에너지 개발, 환경, 재난 감소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량 안보 사업은 농업 종사자들이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해 식량난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종자 생산 개선, 수확 후 손실 감소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수확 후 손실 감소 사업은 건조와 재분 등 식량 관리 과정에서의 손실을 막는 사업으로 탈곡기를 비롯한 농기구를 재정비하고 관리기술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농촌 지역 에너지 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환경 관리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으로 나무와 석탄 같은 재래식 에너지 사용과 함께 풍력과 태양열 같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변인 실은 이 밖에 북한 취약계층이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역 관리와 산림 복구 사업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8월 말 발생한 함경북도 수해에 대응해 피해 복구 사업도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엔 개발 계획이 올해 대북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가 이번 주 결정됩니다. 지난해 말까지 진행된 북한 내 사업은 2011-2015 북한 국가 사업이 1년 연장된 것으로 재연장이나 새로운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유엔 집행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변인실은 27일 VOA에 현재 대북 지원 사업 연장을 위해 유엔 이사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은 앞서 지난해 말 종료된 2011-2015 북한 국가 사업의 추가 1년 연장을 UNDP, 유엔 인구 기금 그리고 유엔 프로젝트 서비스국 운영 이사회에 공식 신청했습니다. 새로운 주기가 아닌 기존 2011-2015년 북한 국가 프로그램의 추가 1년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겁니다. 유엔 개발 계획은 신청서에서 국제은행 거래와 물품 획득, 조달과 관계된 2016년 사업 운영 환경 변화를 이유로 들며 현 북한 국가 프로그램 사업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1년 연장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2017년 상반기 정기이사회에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의 휴대전화, 손전화 가입자 수가 37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 대비 보급률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 인터넷과 사회연결망 서비스 이용률도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377만 3,420명으로 나타났다고 캐나다의 소셜미디어 관리 플랫폼인 후스위트와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 마케팅 업체 위아 소셜이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지난 24일 공동 발표한 2017 디지털 국제 현황 보고서에서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협회 GSMA의 연구 부문인 GSMA 인텔리전스의 지난해 4분기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1년 전 보고서에서 발표된 북한 휴대전화 가입자 수 330만 명과 비교해 14%, 약 47만 명 증가한 겁니다. 이보다 앞서 2014년 1월 보고서에서는 170만 명, 또 2015년 1월 보고서에서는 280만 명으로 집계되는 등 해마다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12월 이집트의 오라스콤 텔레콤과 합작으로 이동통신회사 고려링크를 설립해 휴대전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률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자는 전체 인구의 15%에 그치면서 조사 대상 212개 나라 가운데 211위로 꼴찌에서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터넷 이용률과 사회연결망 서비스 이용률도 세계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인터넷 이용자는 1만 6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0.06%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213개국 가운데 213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히 전 세계 평균 인터넷 이용률 50%와는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또한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인터넷 사회연결망을 이용하는 비율에서도 조사 대상 213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 사회연결망을 이용하는 사람 1만 3천 명을 포함해 전체 사회연결망 서비스 이용자를 1만 6천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전체 인구의 0.06%에 불과한 것으로 세계 평균 37%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전체 인구의 115%인 5,800만 명, 인터넷 이용률은 90%, 사회연결망 서비스 이용률은 83%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의 고려대학교와 세계적인 투자회사죠. JP모건이 지원하는 창업 취업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이 과정을 수료한 탈북민이 서울에서 닭고기 튀김 가게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 내가 하나 드렸어. 하나 드리고 이것도.
서울 강동구의 한 시장 입구에는 작은 닭고기 튀김 가게가 있습니다. 이곳의 사장은 탈북민인 이서연 씨 부부. 이서연 씨는 지난 1998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다가 2004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4개의 자격증도 취득하고 직장 생활도 하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마을 공동체 활동도 하고 중학교에서 통일 교육도 하면서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는 남편과 함께 닭고기 튀김 가게를 열어 어엿한 사장이 됐습니다.
저희가 오자마자 학원을 한 4개 다녔어요. 조리 기능사, 그리고 이제 실내 디자인, 그리고 마지막에 전산회계 다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격증을 4개 땄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취업이 연결이 돼가지고 회계 사무실에 한 7년 근무를 했었어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오픈 이벤트를 따로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금액 자체가 오픈 세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9,900원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벤트를 따로 안 했는데도 저희 오픈 두 번째 날에 300만 원 벌었거든요.
이서연 씨가 사장의 꿈을 이루기까지 탈북민 창업 아카데미의 힘이 컸는데요. 탈북민 창업 아카데미는 고려대학교와 JP모건이 탈북민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만든 교육 과정입니다. 이서연 씨는 이곳에서 약 10개월 동안 창업의 기초도 배우고 심화 현장 실습도 하면서 창업에 필요한 준비를 했는데요. 주변의 도움도 컸습니다. 실내 장식 분야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탈북민 동료가 가게를 꾸며줬고 가게 홍보물과 양념들도 모두 주변의 탈북민 사장님들의 도움으로 마련했습니다. 또 탈북민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열매 나눔 재단이 창업 자금을 지원해주기도 했는데요. 닭고기 튀김이라는 상품을 선택한 건 북한에서 조리를 전공한 이서연 사장의 솜씨도 한몫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조리국 기능사도 또 다녔거든요. 4개월 다녔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양념 만드는 거. 그런 거는 기본적이고 뭐 식재료 학? 식품 영양학 이런 거는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배운 거는. 그래서 진짜 기초적인 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비슷한데 그런 것만 책으로만 배운 거죠. 실제로는. 네. 감이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뭐나 이제 배우는 거는 빨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리를 여기서 조리를 또 다시 했던 거는 제가 요리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전문대에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써볼 수 있을까? 근데 북한에서 배웠던 전문 교육은 셰프 이런 과정인데 여기서 만약에 셰프로 가려면 그 길이 너무 험난하잖아요. 뭐 이제 경력도 있어야 되고 막 이제 해외 연수도 갔다 와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양쪽 하지 않았던 거고 그냥 뭐 요리랑 음식이랑은 도움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를 넣으면 좀 더 맛있을까? 바삭할까? 이런 거는 기초적인 거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고려대는 진짜 전문가들이랑 1대1 멘토링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도움이 됐어요. 바로바로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이제 도움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수정이 가능했고 그거에 대한 경험을 이제 저희한테 다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사후관리도 해주신다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쌀가루를 입혀 튀긴 바삭바삭한 닭 두 마리가 단돈 9,900원. 다른 가게의 한 마리 가격도 안 되는 값에 두 마리를 먹을 수 있어서 손님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더운 여름에도 뜨거운 기름 앞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 힘들긴 하지만 사장의 꿈을 이룬 요즘 이서연 사장 부부는 신이 납니다. 이서연 사장의 남편인 유재혁 씨입니다.
아까지 이제 쌀이라서 이제 바삭바삭한 거, 이제 쌀통닭이 많이 비싸잖아요. 근데 그거 저렴하게 경기가 어려우니까 잘 해보자 뭐 그런 의도가 많이 있죠. 싼 맛에 지나가다가 먹었다가 여기 단골되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의외로 싼 김에 사봤는데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실 때마다 지나가실 때마다 이제 사가지고 가시고 그런 경우가 있고 뭐 생각만큼 잘 됐으면 좋겠죠. 뭐 생각하는 대로야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뭐 겪어봐야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노력하고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고.
탈북민과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어엿한 사업체까지 운영하면서 유재혁 사장은 주변에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말투도 있지만 뭔가 좀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더 괜찮았어요. 남 배려할 줄도 알고 좀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주위에도 이제 친척분들은 이제 장가 안 간 친척 저기 분들은 이제 뭐 소개 좀 해주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해요. 네.
하지만 아직도 탈북민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서연 사장 부부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서연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 교육을 계속 이어가면서 사업에도 열심히 임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2호, 3호점 등 가게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서연 사장입니다.
저희 앞으로의 생활은 계속 이제 통일 활동에 계속 이제 참여를 할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나 이제 뭐 어떻게 영향력이 좀 커진다고 하면은 북한인들 주민들이 자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진 않더라도 같이 도우면서 하나의 힘으로 합쳐진다면 우리 이제 언제 될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이슬람 국가 국민에 대한 이 입국 사증, 비자 발급하고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금요일 27일에 발동했는데요.
예.
이에 따라서 이 해당 국가는 물론이고요.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항의 성명을 내놨습니다. 미국에서도 시위가 벌어지는 등 후폭풍이 거센데요. 자세한 소식 보겠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내년에 세계 최초로 달 뒷면을 관측하고 오는 이 화성 탐사기를 2020년까지 쏘겠다는 우주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또 필리핀 현지 경찰관이 연루된 한국일 피살 사건 때문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잠깐 유보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알아봅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알아볼 소식. 뭐 미국 언론은 물론이고 세계 주요 외신들이 다 주요 소식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정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이라크와 시리아, 이란,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이렇게 7개 나라 국민에 대한 입국 사증, 비자 발급과 입국을 또 최소 90일 동안 중단하고 이들 국가에서 오는 난민 수용도 120일 동안 멈추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금요일에 서명했습니다.
예.
미국 정부는 이들 나라들을 테러 위험국으로 지목해서 테러 분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공교롭게도 이 7개의 나라 모두 이슬람권에 해당이 돼서 당사국과 또 다른 이슬람 국가들은 물론이고요. 네. 국제사회 전반에서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이렇게 명단에 오른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라는 것이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테러리스트들을 막겠다는 거지만 실상 이게 이슬람 국민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이요 지난 2001년 뉴욕과 워싱턴을 공격했던 9.11 테러 사건 이후에 미국을 노린 공격과 관련해서 기소된 대상이 180명이었는데
예.
이번 입국 금지 행정명령에 포함된 7개 나라 출신은 11명뿐이었다고 지적을 하고요.
예.
특히 이 가운데 시리아, 리비아, 또 수단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반면에 9.11 테러 관련자들의 출신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리트, 또 이집트, 레바논 등은 이번 행정명령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네.
이 점을 문제로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에 포함된 이들 국가들은 반발을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행정명령 적용 대상이 된 7개 나라 대부분은요. 9.11 사건 이후에 미국과 관련된 주요 테러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미국과 함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격퇴 작전에 참여해온 이라크 정부가요. 어제 외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당국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이에 앞서서 이라크 의회는요. 이라크는 미국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내용의 항의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ISIL 격퇴전이 협력하고 있는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도 별도 성명을 냈는데요.
네.
미국인들의 이라크 입국 금지와 이라크 내 미국인 전원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 밖에 이란과 수단 외무부도 공식 항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런데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이른바 서방 국가에서도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우려 또 항의 성명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또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이렇게 유럽 각국 정상들하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미국의 이번 조치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놨고요. 뉴질랜드 외교부도 우려의 뜻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메르켈 독일 총리는요. 테러에 맞서 아무리 단호하게 싸운다 할지라도 특정 지역 출신자들과 특정 신앙을 가진 사람들 모두에게 혐의를 두는 건 옳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지난주 미국을 방문했었죠.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요.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우리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오면 개입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이웃한 캐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 입국이 거부된 여행객들과 난민 수용이 좌절된 사람들에게 임시 거주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국제기구들도 이번 행정명령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적용 대상자가 일반 입국사증 발급 대상자와 난민은 물론이고요. 또 기존에 미국 영주권을 받은 사람에까지 확대되면서 미국의 가족과 직장을 비롯한 생활 근거지를 둔 7개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는데요.
예.
때문에 국제이주기구하고 유엔 산하 기관인 유엔 난민기구는 미국 정부의 이 행정명령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미국군 얘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번 행정명령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거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워싱턴의 백악관 앞하고요. 인근 버지니아주 덜레스 공항 또 뉴욕의 JFK 공항 등 미국 내 여러 곳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예.
아이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반미국적이다, 미국적이지 못하다고 항의를 하면서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해주신 것처럼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어떤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 미국 정부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행정명령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태도인데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조처는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금지 조처가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행정명령에 포함된 7개 나라는 이전 오바마 행정부가 이미 테러 위험국으로 지목한 나라들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언론이 잘못 보도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번 행정명령은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특정 종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금요일에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제 이게 바로 쟁점이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인지 주말 동안에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인사들이 언론에 나와서 이번 행정명령을 옹호하는 그런 많은 인터뷰를 하고 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ABC 방송의 디스위크 프로그램에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출연을 했는데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조처가 아니라면서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가 46개 나라에 이른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또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요. 이번 행정명령이 매우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라고 기자들에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함과 동시에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건데 하지만 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라는 관리의 말과는 달리 공항 일선에서는 혼란스러운 모습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 영주권자들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를 놓고 혼란이 있었는데요. 예. 처음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 영주권자라도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된 7개 나라 국적자일 경우 입국이 금지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나중에 또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요. 영주권자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요. 결국 미 국토안보부가 어제 합법적인 미국 영주권자의 입국은 허용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예.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당뿐 아니라요. 이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중진 의원인 존 맥케인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번 행정명령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나온 것 같다라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예.
또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미국 정부의 이번 조처를 선전에 이용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예.
또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요. 이민자 신원 조회 과정을 강화한다는 데 찬성은 하지만 종교에 대한 검사가 돼선 안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반미국적인 행정명령이라면서 이에 맞서 싸우겠다라고 네. 다짐을 했습니다.
또 이번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도 당분간은 계속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ACLU 등 인권단체들이 시위와 법적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주말에 ACLU는 지난 토요일 이후에 2,400만 달러의 기부금이 답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단체가 인터넷을 통해 모금하는 기금은 한 해 400만 달러인데요. 단 이틀 동안에 몇 배에 달하는 돈을 모은 거죠.
예.
한편 이 미국의 이슬람 관계위원회는요. 오늘 중에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중국 정부가 새로운 우주 개발 계획을 공개했군요.
네, 중국이 조만간 두 차례의 화성 탐사 임무와 한 차례의 목성 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우옌화 국가항천국 부국장 겸 국가국방기업공국 부국장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우 부국장이 앞으로 3년 후인 오는 2020년까지 첫 번째 화성 탐사기를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이 첫 화성 탐사기는 화성 주위를 돌다가 표면에 착륙해서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고요. 이어질 두 번째 화성 탐사를 통해서 화성 표면에서 토양 표본 등을 채취해서 귀환하게 됩니다.
예.
또 태양계 주변 소행성 탐사, 또 목성 근접 비행도 탐사 일정에 포함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화성 탐사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요. 뭐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71년에 세계 최초로 마리너 9호를 화성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요.
예.
1975년에 바이킹 1, 2호를 화성 표면에 착륙시켰습니다. 지금은 화성 표면을 탐사하는 차량이 운행 중이고요.
예.
민간 우주 개발 업체인 스페이스X사가 인류를 화성에 이주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이 그런가 하면 세계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우주 개발도 있네요. 달 뒷면을 관측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옌화 국가항천국 부국장의 오늘 발표에 앞서서요.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향후 5년간 우주 개발에 관한 전략 목표를 담은 중국의 우주라는 백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예.
내용은 중국이 내년에 세계 최초로 달 뒷면을 관측하고 이어 달 표면 탐사와 베이더우 항법 위성 체제 구축 또 가오펀 관측위성 발사 등을 진행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오는 2030년에는 관련 첨단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킨 우주 강국으로 부상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그동안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마약 단속, 이게 한때는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게 잠시 중단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얼마 전에 현지 경찰관이 벌인 것으로 확인된 한국인 살해 사건에 대해서 당혹스러웠다면서 경찰 마약 단속 조직 해체 등 쇄신책 마련을 경찰청에 지시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앞서 피살된 한국인 유족들을 또 찾아가서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후 7개월 만에 7천여 명이 즉결 처형된 것으로 추정되는 필리핀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은 경찰 조직이 재정비될 때까지 예.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 마약과의 전쟁, 이게 이제 잠시 중단된 직접적인 계기가 한국인 살해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예, 필리핀 현지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 국적 지 모 씨가요. 지난해 10월 18일 중부 관광 도시 앙헬레스 자택 근처에서 몸값을 노린 마약 단속 경찰관들에 의해서 경찰청으로 끌려가서 살해된 사실이 최근 드러났는데요.
예.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런 경찰관들의 부패상을 비판하면서 경찰 내 이 마약 단속 기구들을 해체하고 네. 새로운 조직을 구성할 거라고 이날 회견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북한은 내일 오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구름이 조금 낍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7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1에서 5m 사이, 서해 북부는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안 남도와 평안 북도 오전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는 구름이 있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 영하 1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19도, 낮 기온은 영하 4도입니다. 희천 아침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낮 기온은 영하 3도입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구름이 있습니다. 용현 아침에는 영하 9도, 낮에는 2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14도, 낮에는 0도입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산 아침에는 영하 27도, 낮 기온 영하 9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3도, 낮 기온은 영하 9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구름이 조금 있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가 1에서 5m, 서해 북부는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월 30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개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에 대해 미국 입국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자 아랍 국가들로 구성된 아랍연맹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흐메드 아블 게이트 아랍연맹 사무총장은 아랍 국가 국민의 입국을 막고 시리아 난민의 수용을 유보하는 이러한 조치들은 정당하지 않다며 미국 정부는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입국 금지 대상 7개국에 포함된 이라크는 오늘 의회에서 미국인의 이라크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복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현재 이라크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인 구호요원들과 계약업체 직원, 언론인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7일 시리아와 이라크, 이란, 예멘,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국적자들에 대해 90일간 미국 입국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자국 주재 미국 대사 등을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의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를 국가안보회의에 참여시키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결정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첫 백악관 국안보 회의를 주재하면서 배넌 수석 전략가 겸 고문을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등을 포함하는 안보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했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9일 ABC 방송의 일요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배넌 고문은 전직 해군 장교라며 그는 국제적 현안에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NBC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 배넌 고문을 지목해 국가안보회의의 불행이도 일부 의문시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시리아 동부 데이르 에조르에서 정부군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ISIL은 최근 며칠 데이르 에조르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인 뒤 지난 주말 전략 거점인 정부군 공군기지를 장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리아군 병사와 ISIL 반군 수십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캐나다 동부 퀘벡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어제 무장괴한들에 의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 6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지만 이들의 신원이나 범행 동기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퀘벡 이슬람 문화센터 대표는 총격 당시 신도들은 저녁 기도회를 위해 사원에 모여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이번 총격은 이슬람교도에 대한 테러 공격이라고 비난하고 캐나다는 다양성과 종교적 관용을 가치로 여기는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이슬람 사원에는 지난해 6월에도 출입문 앞에 돼지 머리가 놓여진 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군은 예멘 내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에 대한 공격 과정에서 특수군 요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성명에서 해군 최정예 대테러 부대인 SEAL Team 6가 예멘 중부 알바이다주 야클라 지구를 급습해 알카에다 연계단체 요원 14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전에 투입된 미군 항공기가 불시착하면서 추가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은 특수군의 첫 예멘 기습작전 몇 시간 뒤인 오늘 새벽 무인기를 출격시켜 알카에다 요원 2명을 추가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정치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의 법률 자문관이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교국가 미얀마에서 소수계인 이슬람교 신자였던 코니 자문관은 어제 양곤 공항에서 괴한의 총에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범행 직후 달아나기 위해 택시 운전사에게 또다시 총격을 가한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부터 총기 두 정을 압수하고 추가 공범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